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앞에 겸손히 행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깨달은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참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비된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이 약간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어서 다 휴일로 집에서 쉬셨을 줄로 압니다. 뭐 오늘도 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디 갈 데가 없으셔서 이 저녁에 또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보람을 느끼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찬식의 그 유래가 되는 어떤 사건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또 가르치신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뭐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한 어떤 이 본문을 접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찬 예식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그 속에 내포된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상당히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은 무교절 첫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가리켜서 마지막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유월절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의미와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를 마지막 유월절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규례이지요. 그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 대상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처음 태생, 그들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들이라도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구별될 만한 더 나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던 그런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아침까지 먹어 치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그들의 대속 제물이죠.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이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왜 먹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 어린 양과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그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어린 양과 일체가 되고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죽어야 할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실 때에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지나간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에 있는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집은 이미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이미 지불한 집이다라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할그 죽음의 그 대가로서의 피 흘림이 어린 양이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대신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 구별된 자리로 올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유월절이라는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상당히 엉뚱해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굳이 뭐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이것은 상당히 엉뚱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하죠.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았는데 내가 대신 나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유월절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유월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실체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시기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 대속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대속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는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인간을 어린 양이 어떻게 인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 대속제물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이죠.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마지막에 보면 28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언약의 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 어린 양이 죽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죽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 유월절과 또 새 언약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아가서 장차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축제와 잔치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그 언약의 관계로서 새로운 백성된 자가 되었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함께하고 그 만찬과 그 기쁨을 나눌 어떤 그때가 있을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이 제자들과 지금 이 성찬 예식 만찬을 즐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 나의 피라 이렇게 나누시는 이 자리는 상당히 숙연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슬플 만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지금 초대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로 그 이 제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에 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사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성찬 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그 끝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새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로 그 대표되었던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는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조금 뭐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소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크고 넓고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지고 이것이 느껴지는 어떤 그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여러분들 거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묵상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이것이 그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만 남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화를 옵니다. 전화가 오면 여러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고 기독교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생각을 하고 그 기독교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화상에다 대고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코딱지나 파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도 한때는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고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 교회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기독교 안에 이 신앙 안에 분명한 해답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교회의 생리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저 외우고 있는 겁니다. 걱정인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저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찬식,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이 사실 안에는 상당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성찬식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십니까? 이 성찬식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조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이 말 안에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죠. 그러면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아래서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함께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예식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죠.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53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함께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그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나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서로 남남이잖아요. 우리는 그 얼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순조로운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비스런 영적인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무협 영화 같은 데서 봤나요? 뭐 그런 얼핏 그런 생각이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서로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돼서 이렇게 팔을 내놓고 팔에다가 칼을 긋고 거기 피를 만들어서 피가 나오면 이렇게 서로 손을 어긋맡기고 뭐 그런 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당신과 나는 이제 피를 섞인 형제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고 뭐 이런 거를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아, 그러나 지금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거와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와 같은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의미 있어지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3절부터 11절까지 읽는 동안 무슨 내용이 있는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인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로 가면 그렇게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의 내용도 함께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결실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거짓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저 하나의 사건화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하나의 사실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새 지나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과 존재를 얻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따라 설명이 힘드네. 6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하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는 것,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것은 그렇게 죄사함과 구원을 입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과 목표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옷을 언제든지 입었다가 벗었다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올 때는 신앙인의 옷을 입고 오셨다가 세상에 나가면 옷 벗고 세상 사람들의 옷 입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새 생명, 새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특징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1절이 아니라 21절 맞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진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착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부터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아주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차가 가다가 로봇으로 변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상당히 기계적인 변화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그런 기계적인 변화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부분 부분들까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래 지으심 받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은 이그러지고 왜곡되고 변형되고 오염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은 상당히 그 성형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성형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테레비 그 한국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저 좀 농담 섞인 말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 다 고년이 고년 같죠. 예?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저기서도 본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인데 둘 다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예? 심지어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저기 강남 거리에 가면은 다 얼굴 모양이 비슷해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성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렛미인이라고. 참 별걸 다 봐요. 그죠, 목사가? 그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좀 얼굴이 기형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신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성형술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자라는 것이 본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칫 성형을 부추길까봐 좀 그런 부작용을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몇 주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이전처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속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저 겉모습만 이렇게 좀 성형으로 몇 개 바꿨을 뿐인데에도 그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산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안에서 나타난 변화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새로운 삶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그 예전에 우리의 영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우리의 흉하고 추한 면모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찬 예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 가게 되며 우리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축복된 자리요 영광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영광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